세계입니다. 미국이 주최하는 기후정상회의가 지구의 날인 오늘부터 이틀 일정으로 열립니다. 이번 회의를 주최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달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새로운 감축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미국은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수준보다 50에서 52% 감축한다는 계획입니다. 백악관은 이번 발표가 수백만 개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의 경쟁력을 확보하며 환경 정의를 증진하고 미 전역 공동체의 건강과 안보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더 나은 미국을 재건할 것이라는 대통령 계획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15년 당시 바락 오바마 행정부는 2025년까지 배출량을 2005년 수준보다 26에서 28%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앞서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 제로,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세계 주요 경제국도 이번 기후정상회의에서 새로운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치를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유럽연합은 최근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55% 감축 목표를 의결했고 영국은 2035년까지 1990년 대비 78% 감축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일본은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3년 대비 46% 감축하는 목표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이 미얀마 군부와 연계된 국영기업 두 곳에 대해 추가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어제 성명을 통해 주요 경제적 재원에 대한 버마 군부의 접근을 제한하기 위해 국영기업 두 곳에 대해 추가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은 목재 기업인 미얀마 팀버 엔터프라이즈와 진주를 지급하는 미얀마 펄 엔터프라이즈입니다. 국무부는 이들 기업이 버마 국민들에 대해 폭력을 자행하는 버마 정권에 이익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기업은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과 거래가 금지되며 미국 내 자산도 동결됩니다. 미국 정부는 앞서서도 미얀마 국영 보석 기업 또 미얀마 경제지주회사, 미얀마 경제공사 등 군부와 연계된 기업들을 제재 명단에 올린 바 있습니다. 시리아가 발사한 대공미사일이 오늘 이스라엘의 핵시설 인근 지역에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시리아 영토에서 발사된 대공미사일이 이날 새벽 남부 네게부 사막 지역에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는 당초 공습 작전을 하던 이스라엘 전투기를 겨냥했지만 빗나간 뒤 네게부의 디모라 지역으로 떨어졌다고 이스라엘은 밝혔습니다. 미사일은 이스라엘의 비밀 핵무기 개발 장소로 알려진 디모라 핵시설에서 약 30km 떨어진 곳에서 폭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시리아가 핵시설을 타격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시설 피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은 당시 미사일 폭발로 경보음이 울려 인근 지역 주민들이 대피했고 폭발 소리가 다른 지역에서도 감지될 정도로 컸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후 시리아의 미사일 시설 등에 보복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인도에서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2차 확산이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오늘 하루 신규 감염자 수가 세계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현재 보건당국에 따르면 인도에서는 이날 어제보다 2천여 건이 더 늘어난 31만 4,835명의 신규 감염이 보고됐습니다. 이는 지난 1월 역대 최대 1일 신규 확진자 수였던 미국의 29만 7천여 명을 넘어선 것입니다. 또 인도에서는 이날 2,104명의 코로나로 사망해 자체 최다 기록을 세웠습니다. 인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수도 뉴델리를 비롯해 북부와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심각한 병상 부족과 의료용 산소 부족 사태를 겪고 있어 사망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중국 정부가 호주에 대해 양국 관계 추가 손상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중국 정부의 이 같은 경고는 호주 연방정부가 두 정부가 맺은 중국과의 일대일로 사업을 취소한 데 대한 반응으로 나왔습니다. 호주 외무부는 어제 빅토리아 주 정부가 외국 정부와 체결한 업무 협력 4건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에는 빅토리아 정부가 2018년과 2019년 일대일로 사업 참여를 위해 중국 정부와 체결한 계약 2건이 포함됐습니다. 호주 외무장관은 4건의 협정이 호주 외교 정책과 모순되며 우리의 대외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 22일 목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 산하 독립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북한을 종교자유특별우려국으로 재지정할 것을 국무부에 권고했습니다. 영국의 본부를 둔 인권단체 Amnesty International은 북한에서는 사형이 지속적으로 집행되고 있음에도 당국이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최근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북한과 조속히 대화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 밤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3도에서 16도, 낮 최고 11도에서 22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북한을 종교자유특별우려국으로 재지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위원회의 2021 연례보고서는 북한 내 기독교인은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박해를 당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북한 상황이 개선된 조짐이 전혀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 산하 독립기구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21일 발표한 2021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을 종교자유특별우려국으로 또다시 지정할 것을 국무부에 권고했습니다. 특별우려국은 정부가 국민의 종교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박해를 용인하는 국가를 말하는 것으로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지난 2001년부터 북한을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하도록 권고해왔습니다. 이 단체는 북한 외에도 미얀마와 중국, 이란, 시리아, 베트남, 러시아,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등 13개 나라를 특별우려국 지정 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프레데릭 데비 국제종교자유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보고서 발간 후 열린 화상 간담회에서 과거와 비교해 지난해 북한 내 종교자유 상황에 변화 조짐이 있느냐는 BOE 질문에 그 어떤 개선의 징후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But what we do know is that in 2020 religious freedom conditions in North Korea remained among the worst in the world.
극도로 폐쇄된 북한의 환경 때문에 현재나 최근의 정보를 얻기가 상당히 어렵지만 지난해 북한의 종교자유 여건이 전 세계 최악 가운데 하나로 남아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데비 부위원장은 북한 당국은 국가의 인가를 받지 않은 가정교회에 참여하거나 종교활동을 하는 주민을 적발하면 고문하고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하거나 때로는 현장에서 처형까지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 당국은 종교와 신앙이 있는 주민을 정권에 대한 위협이자 적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 같은 상황이 현재 북한의 모습이며 이에 대한 믿을 만한 근거들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국제 기독교단체 오픈도어스가 지난 1월 북한을 기독교 최대 박해국으로 지목하며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 40만 명 가운데 최대 7만 명이 수용소에 수감돼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기독교인들은 그 안에서 심한 구타와 성폭행, 강제 낙태, 심지어 처형까지 당하며 그 가족들도 같은 운명에 놓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종교 탄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석으로 남아있는 북한 인권특사 자리를 채우고 이를 유지해줄 것을 바이든 행정부에 권고했습니다. 특히 북한 인권특사가 북한의 종교 자유를 우선순위해둬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행정부가 일부 대북 제재 해제를 고려할 때 종교 자유와 인권 개선에 대한 북한의 진전에 따라 결정하는 등 대북 정책에 있어 안보와 인권이라는 상호 보완적 목표를 추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의회에도 대북 제재 완화와 완전한 해제와 관련해 행정부와 협력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미 의회는 제재 완화는 북한의 의미 있는 비핵화 진전과 확고한 종교자유 개선 의지 등을 조건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북 제재와 정책 강화법을 근거로 행정부와 협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누리마 바가바 국제종교자유위원회 위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국제사회의 종교자유 증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부 내 주요 자리들이 비어있다고 지적했습니다.
We urge the Biden administration to move promptly. By nominating and appointing well-qualified individuals to key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vacancies.
바이든 행정부가 국제 종교 자유와 관련해 공석인 핵심 자리에 자격을 갖춘 인재를 즉각 지명하고 상원은 이들을 신속하게 인준해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1998년 제정된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종교자유를 조직적으로 탄압하거나 위반하는 국가들을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특별우려국에 지정된 국가는 관련법에 따라 통상 등의 분야에서 제재를 받게 됩니다. 미 국무부는 2001년부터 북한을 종교자유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해왔으며 가장 최근에는 지난해 12월 북한을 특별우려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BOA 뉴스 안순입니다.
국제인권단체가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최소 483건의 사형이 집행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서는 사형이 지속적으로 집행되고 있음에도 당국이 집행과 관련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의 본부를 둔 인권단체 국제 앰네스티가 21일 발표한 사형 선고와 사형 집행 2020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 앰네스티는 보고서에서 북한뿐 아니라 중국, 베트남 등이 자국 내 사형 집행과 관련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이들 국가에서는 여전히 사형이 집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보고서에는 다른 나라에서 집행된 사형 건수와 사형 선고 건수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과 달리 북한은 사형 집행 또는 사형 선고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미로 플러스만 표시됐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북한에서 집행되는 사형 방식은 대부분 총살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키아라 산제오르지오 국제 앰네스티 국제사무국 사형폐지팀 고문은 2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국제 앰네스티는 북한이 사형 집행을 비밀로 하고 있는 것과 북한 내 사형 집행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mnesty International is greatly concerned by the secrecy and the lack of.
산제오르지오 고문은 북한의 사형 집행에 대한 독립적 확인이 제한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언론 매체 보도나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북한에서 사형이 여전히 집행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사형 현황에 대해 독립적인 확인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북한의 상황에 대해 우려하지 않거나 사형이 없다고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북한은 계속 사형을 집행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산지오르지오 고문은 또 사형 집행과 관련한 정보 공개가 중요한 이유도 설명했습니다.
It's very important because it allows scrutiny to verify how the death penalty is imposed and how
국가가 한 개인에 대해서 사형을 집행했다는 사실을 공개하는 것은 어떻게 사형이 선고됐는지를 확인하고 이런 시스템에 어떤 보장이 주어졌는지 등에 대해서 철저한 검토를 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투명성은 단지 사형 집행에 직면한 사람들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형과 사형 의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위해서 더 중요하다고 산지오르지오 고문은 강조했습니다. 산지오르지오 고문은 이어 북한과 중국, 베트남 등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국가들이 사형은 다른 형벌에 비해 더 큰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국제 학술 자료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정보가 부족하면 사형의 현실에 관해 정부에 입각한 토론을 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The lack of information also prevents having informed debate on what the reality of the death penalty.
한편 보고서는 중국이 사형 집행에 대해 제대로 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중국에서 매년 1,000명 이상에 대해 사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과 중국 등 제대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사례를 제외하고 지난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형 집행 건수는 최소 483건으로 앞선 해에 비해 26%가량 줄어든 것이며 지난 10년간 가장 낮은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전체 사형 집행 건수 가운데 이란이 24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이집트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순이라며 이들 4개 국가에서 집행된 사형 건수가 전체의 88%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이던 지난해 7월 17년 만에 첫 사형이 집행됐으며 연방정부와 주정부 모두 합쳐 지난해 총 17명이 사형됐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에 대해선 사형 제도는 있지만 실제 실행에 있어서는 폐지 국가라고 분류했습니다. 또 한국이 지난해 유엔 총회에서 사형 집행 중단 결의안에 처음으로 찬성했으며 2020년 현재 사형 선고받은 사람들은 모두 60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오태풍입니다.
미 국무부의 성 김 동아태 차관보 대행과 노규덕 한국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오늘 전화통화를 가졌습니다. 한국외교부에 따르면 양측은 마무리 단계인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 과정에서 두 나라 간 긴밀한 협력과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에 진전을 가져오기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또 다음 달 말로 예정된 미한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각급에서 밀도 있는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미국 정부에 북한과 조속히 대화에 나서고 북한 문제 등에 대해 중국과 협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양보와 보상을 통해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비핵화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입장도 거듭 밝혔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최근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북한과 조속히 대화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 인터뷰는 지난 16일 청와대 상춘제에서 진행됐고 한국 지도자 트럼프 실패 후 바이든과 핵협상 구하기를 희망해라는 제목으로 21일 뉴욕타임스 인터넷판에 실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비핵화는 한국의 생존의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협상에 대해선 변죽만 울렸을 뿐 완전한 성공은 거두지 못했다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 하루빨리 마주 앉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실제적이고 불가역적인 진전을 이룬 역사적인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취임 이후 첫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키기로 선택한다면 그에 맞춰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동시에 북한과의 외교에도 준비가 돼 있으며 최종적인 비핵화가 조건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re will be responses if they choose to escalate. We will respond accordingly. But I'm also prepared for some form of diplomacy, but it has to be conditioned upon the end result of denuclearization.
뉴욕타임스는 다음 달 워싱턴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만날 예정인 문 대통령이 다시 한번 미북 사이에 중재자 역할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의 방미가 일부는 북한과의 대화를 청원하기 위한 것이고 일부는 북한을 다루는 방법을 열심히 설득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트럼프 정부가 거둔 성과의 토대 위에서 더욱 진전시켜 나간다면 그 결실을 바이든 정부가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과 북한이 서로 양보와 보상을 동시적으로 주고받으면서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비핵화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또 하노이 회담에서 북미 양국이 실패를 경험한 바 있기 때문에 실패 토대 위에서 서로 보다 현실적인 방안을 머리를 맞대고 찾아 나간다면 양측이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문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미국이 북한 문제와 기후변화 등 세계적 관심 현안에 중국과 협력할 것을 촉구하며 초강대국 간의 관계가 악화되면 비핵화를 위한 모든 협상을 해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미중 갈등이 격화된다면 북한이 그런 갈등을 유리하게 활용하거나 이용하려고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편 신문은 문재인 대통령이 미한 관계와 관련해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하지 않은 행동과 외교에 불만스러웠음을 내비쳤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구에 대해 과다한 금액이었다며 타당하고 합리적인 산정 근거가 없는 요구였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 출범 46일 만에 미한 분담금 협상이 타결된 것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이 동맹의 중요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라고 문 대통령은 평가했다고 신문은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첫 미한 정상회담은 다음 달 후반기에 백악관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정확한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의회와 연구소, 비정부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제언을 내고 있습니다.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임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고 핵협상 방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4년 넘게 공석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하라고 촉구하는 서한을 미 하원 의원 10명이 초당적으로 작성해 바이든 대통령에게 3월 19일 발송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영김 의원이 주도했고 의회 내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인 민주당 제리 코넬리 의원과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의장인 공화당 크리스 스미스 의원, 민주당 그레이스 맹 의원 등이 서명했습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북한 인권 증진을 인도태평양 전략의 중요한 요소로 삼고 북한 인권 특사를 즉각 임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북한 인권 특사 임명이 미국인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여러 현안을 해결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특히 북한 인권 특사가 남북, 미북 이산가족 상봉 협상에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한을 주도한 영김 의원은 3월 10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도 북한 인권 특사 임명을 촉구했습니다.
This position is critical for coordinating with South Korea on our dealings with North Korea and recognize the promotion of human rights issues to bring it on the front burner and to it's very
김 의원은 북한 인권 특사가 북한 문제에 대한 한국과의 조율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북한 인권 문제를 증진하고 우선 과제로 추진하도록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계인 메릴린 스트릭랜드 의원 등 민주당 하원 의원 11명은 4월 15일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미북 관계를 의미 있게 진전시키고 핵 위기를 줄이는 방법을 모색하라고 말했습니다. 의원들은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북한 비핵화에 있어 외교가 필수적이며 한국전쟁의 공식적인 종전선언이 그 목표를 향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의회의 인식을 담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또 북한 비핵화 해법과 관련해서는 점진적이고 상호적이며 검증 가능한 과정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내 진보 세력으로 꼽히는 에드워드 마키 상원 의원과 로 칸나 하원 의원도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북한과 신속하게 대화를 추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에서 북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동결과 해제 약속의 범위에 맞게 제재 완화를 조정하는 단계별 절차가 가장 현명한 조치라는 결론을 내리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과거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인 전략적 인내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를 의회 연설 등을 통해 지적하고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유지할 것을 주문했지만 바이든 정부에 따로 서한을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아테소위 공화당 간사인 스티브 차봇 의원의 지난 2월 VOA 인터뷰 내용입니다.
Continues that in that they do not come to some half measures where they essentially buy into the fact that North Korea can continue to have a nuclear program but slow it down.
차봇 의원은 미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해 엄격한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금은 미국이 북한에 유화적으로 나갈 때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미 전문가들은 언론과 연구소 기고문들을 통해 북한이 당장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공통적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법에 있어서는 북한을 최대한 압박해 핵을 포기시켜야 한다는 의견과 일단 북한의 핵 능력을 제한하고 단계적인 비핵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로버트 아이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별보좌관은 3월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에 대북 정책 점검, 바이든 정부가 직면한 중요한 선택들이라는 글을 기고했습니다. 아이논 전 특보는 바이든 정부가 장기적 단계적 접근법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한 번에 북한을 완전히 비핵화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고 이런 요구는 오히려 협상을 결렬시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통제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바이든 정부가 알고 있다고 아이논 전 특보는 설명했습니다.
I think in the first stage, the Biden administration and its partners in the negotiations should seek limits on North Korea.
아이논 전 특보는 VOA와 전화 통화에서 바이든 정부가 북핵 협상 첫 단계에서는 우라늄과 플루토늄 등 북한의 핵 분열 물질 생산 제한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추가 협상을 통해 궁극적으로 최종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브루킹스 연구소를 통해 북한의 새로운 핵 전략과 비핵화의 운명이라는 글을 발표했습니다.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의 결과가 발표되기에 앞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의 모든 가능성을 없애버리고 핵과 미사일 능력을 확대하는 선제 조치를 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이 북한과 군축 협상을 하도록 강요하기 위한 조치로 북한은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으로 협상에 임하려 한다는 지적입니다.
So I've argued for massive pressure, which is a multi-dimensional international very highly coordinated campaign.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VOA에 북한을 비핵화할 수 있는 기회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며 미국이 북한에 대한 압박을 크게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제, 금융, 외교, 군사, 정치, 인권 등 다양한 분야를 물론 비밀 임무까지 동원해 북한 정권의 그 중심까지 흔드는 대대적인 압박 작전을 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이번 달 VOA와 단독 인터뷰에서 일각에서 제기하는 단계적 접근법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특히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의 제네바 기본 합의와 이후 부시 행정부 당시 6자 회담에서의 합의 등을 언급하며 합의 당사국들이 북한에 경제적 완화를 제공하면 북한은 비핵화 진전을 멈췄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이유는 북한 입장에서 모든 핵 프로그램의 폐기와 같은 중대한 일들은 합의 끝부분에 있지만 그들이 받는 모든 혜택은 최전방에 있었다고 볼튼 전 보좌관은 설명했습니다. 인권단체들도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 등 11개 국제인권단체는 15일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대북 정책에 있어 인권 문제를 우선순위로 삼으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미국 정부가 UN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강하게 제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특히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활용해 북한 인권 기록에 대한 정기적 논의를 제기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바이든 정부가 북한 인권 특사를 임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워싱턴의 비정부기구 북한인권위원회도 앞서 지난 2월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북한 인권 특사 임명과 탈북자 보호, 대북 정보 유입, 인권 개선과 맞물린 인도적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또 미국 내 종교단체들인 미국 친우봉사회와 미국 정토회, 메노나이트 중앙위원회, 성요한 성공회 성당 등 미국 종교계 16개 단체는 이번 달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대북 대화와 관여를 통해 미북 관계 진전을 이뤄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구체적으로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비핵화, 미북 간 신뢰 구축 조치, 외교적 관여, 한국의 관여 정책을 저해하는 일방적 조치 피하기 등을 제안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 국무부는 5월로 예정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미국 방문은 동맹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는 미국이 한국과 유지하고 있는 동맹 관계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Obviously the travel of President Moon is underlines and underscores the alliance.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한국을 포함한 인도 태평양 지역 내 조약 동맹국들과의 동맹 관계가 강력하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 첫 해외 순방지로 한국과 일본을 찾은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프라이스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그러면서 그런 토대 위에서 관계를 구축하는 방안들을 찾고 있다며 그것이 5월 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에 초점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이 미국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스와프에 대해서 프라이스 대변인은 한국이나 다른 나라들과 사적으로 진행된 외교 대화에 대해선 말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We are focused at this stage on the vaccination effort here at home and we're focused on that.
프라이스 대변인은 그러면서 미국은 현 단계에서 국내의 백신 접종에 우선순위를 두고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하며 미국 정부가 미국 국민들에게 특별한 의무가 있는 게 그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국이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억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하지만 전 세계도 미국 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통제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55만 명 이상이 숨지고 수천만 명이 감염돼 세계에서 가장 크게 피해를 본 나라라는 겁니다.
and our own safety, but also for the collective good, the collective interest is to get this virus under control.
프라이스 대변인은 그렇기 때문에 미국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코로나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국제 백신 프로젝트인 코백스에 20억 달러를 지원했고 앞으로 20억 달러를 추가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첫날부터 세계보건기구에 복귀하는 등 미국은 세계 공공보건 분야에서 지도자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경입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21일 미국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미국과 북한이 자국 내 직계 이산가족들의 상봉 절차를 시작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구체적으로 양측이 이산가족 상봉 시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산가족을 파악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적십자와 같은 기구를 통해 이산가족 명단에 있는 회원을 서로 연결하고 남북 이산가족 화상 상봉에 한국계 미국인도 포함시키기 위해 한국 정부와 협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결의안은 이어 가족은 분리될 수 없다며 이산가족 간 물리적 혹은 가상 접촉 메시지 교환의 복원을 촉구했습니다. 결의안은 한국계인 공화당의 영김 의원과 민주당의 캐런 베스 의원이 발의했습니다. 미국 전략사령부가 최근 핵무장한 적성국과의 실전 상황을 염두에 둔 억제력 모의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갈등 확산 상황에서의 대처 전략에 초점을 둔 훈련인데 공개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 전략사령부는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미 해군참모대학과 함께 억제, 갈등 확산 모의 검토 훈련 DEGRE를 실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훈련은 전략적 억제력과 동맹에 대한 확약, 갈등 확산 관리의 역학관계를 시험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훈련은 미국 범정부 부처와 통합전투사령부 그리고 동맹들의 유사시 핵무장한 적성국에 맞선 총체적 전쟁 수행 범위를 알리는 것이 목적이라고 전략사령부는 밝혔습니다. 찰스 리처드 전략사령관은 새로운 패권 경쟁 시대에서 이 훈련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냉전 이래 세계는 근본적으로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리처드 사령관은 미국의 역량에 견줄 수 있는 두 개의 적성국을 동시에 억제해야 하는 역학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 전쟁 모의 훈련은 국가적 억제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 핵무기 역할에 대한 지식과 통찰력을 얻도록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략사령부는 이 훈련이 핵전쟁 모의 훈련은 아니라며 핵무장한 적성국들과의 중대 이해관계가 걸린 갈등 상황들을 다루는 전략적 전쟁 모의 훈련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훈련은 미국의 고위 관리들을 청군으로 상대편인 적성국 전문가들을 적군으로 나눠 현실적 위기나 갈등 상황 해결에 초점을 두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올해 재개된 이 훈련에는 전략사령부 외에 인도태평양, 수송, 우주, 사이버, 북부 등 5개 통합전투사령부와 해군참모대학,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본부, 미국 측 인원들이 참가했습니다. 전략사령부는 이번 훈련이 대상으로 한 적성국이 어느 나라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전략사령부는 이 훈련이 지난 2008년 당시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을 보좌해 제임스 슐레진저 전 국방장관이 주도한 국방부 핵 임무 검토 작업, 이른바 슐레진저 보고서의 제안에 따라 2009년부터 실시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슐레진저 전 장관은 보고서 발표 당시 기자회견에서 검토를 진행하는 동안 미국이 냉전 시절 개발한 억제력 이론과 교리가 대부분 사라진 사실에 매우 놀랐다며 핵과 관련한 전문성이 결여된 상황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Very noticeable lack of nuclear expertise. The theory and doctrine of deterrence has more or less disappeared.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21일 VOA에 DEGRE 훈련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민감한 훈련이기 때문에 비공개로 진행해왔다며 실시를 공표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넷 선임 연구원은 올해 훈련에서 어떤 적성국을 상정해뒀는지는 알 수 없다며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 등 복수의 핵 보유 적성국들과의 유사시 동시 대처 상황을 상정했을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고 말했습니다. 벤의 선임연구원은 이번 훈련에서 중국과 같은 초강대국과의 갈등이 확대될 경우 러시아, 북한 등 다른 잠재적 적성국들의 핵 사용 가능성을 동시에 억제하면서 동맹들에 대한 파급 효과도 따져보는 셈법이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Especially if it involves superpowers, you've got to be able to deter both of the other large powers and other countries that potentially could use nuclear weapons.
벤의 선임연구원은 또 전략사령부가 이번 훈련을 전략적 전쟁 모의 훈련으로 강조한 데 대해 단순히 핵무기 사용을 염두에 둔 전술 훈련이 아닌 영내 국가들과의 관계 등 정치적, 국제관계학적 사안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인도태평양사령부가 참여했다는 점에서 훈련 과정에서 호주, 일본, 인도와의 집단 안보 구상인 쿼드 외에 한국 등 영내 동맹의 유사시 관계를 따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미연합사령관을 지낸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전후회 회장은 공개된 사실만 기초해서 평가한다면 이번 훈련은 준비태세, 억제력, 동맹 안심시키기라는 세 개의 요소를 모두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임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And by articulating that such an exercise has occurred, it should send a reassuring message to allies and partners around the world.
훈련에서 적성국으로 상정한 국가에 맞서 참여자들이 제시된 상황에서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와 적성국에 대한 억제력 검증, 마지막으로 훈련 실시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특히 미국의 확장 억제력의 보호 대상이 되는 동맹들을 안심시키려는 목적이라는 설명입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궁극적으로는 이런 훈련을 미국이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동맹을 안심시키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제임스 홈즈 미 해군참모대학 교수는 개인 의견을 전제로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핵 억제 전략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홈즈 교수는 오늘날 인류는 2차 핵 시대에 접어들었다며 러시아뿐 아니라 중국, 북한 등 훨씬 다양한 크기와 다른 인구, 경제력과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적성국들을 억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홈즈 교수는 가령 대북 핵 억제를 위한 미국의 노력을 중국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지,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고 오판하는 것은 아닌지 등 복잡성이 훨씬 증대됐다고 밝혔습니다. 홈즈 교수는 냉전 시절에 비해 실제 핵무기 사용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졌다며 이 같은 모의 훈련은 보다 안전한 시대를 조성하도록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한국 국내법상 이적 표현물로 간주되고 있는 북한 김일성 주석의 회고록이 한국에서 출간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사전 협의 없이 출판이 이루어졌다며 경위를 파악한 뒤 조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김일성 주석의 항일 무장투쟁사가 담긴 것으로 알려진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가 최근 8권짜리 한 세트로 한국에서 처음 출간됐습니다. 세기와 더불어는 김일성 주석의 출생부터 해방 전 항일 무장투쟁, 즉 1912년 4월부터 1945년 8월까지를 시간적 배경으로 해 김 주석 생전의 5권, 사후에 3권으로 북한의 조선노동당 출판사에 의해 출간됐던 책입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나온 책은 원전을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현재 800여 개 한국 내 출판사들이 가입한 한국출판협동조합을 통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서점에서 판매 중인 이 책은 사단법인 남북민간교류협의회 이사장을 지낸 김승균 씨가 지난해 11월 출판사로 등록한 민족사랑방에서 펴냈습니다. 하지만 세기와 더불어는 한국법원이 이적표현물로 판단했던 서적입니다. 2011년 대법원은 평소 북한 체제를 추종하다 정부 허가 없이 방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정 씨가 소지한 세기와 더불어 등은 이적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판단,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김일성 사망 직후인 1994년 8월엔 한 출판사가 세기와 더불어를 펴내려다가 출판사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북한이라는 주체는 보안법상 반국가단체에 해당을 하고요. 또 다른 여러 실정법에서 북한이라는 실체는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고무찬양이나 아니면은 이적표현이라고 하는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요.
한국통일부는 이 때문에 이 책이 국내 출간된 경위를 파악하고 정부 차원의 조치를 할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22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2012년 주식회사 남북교역이라는 법인이 합법적으로 북한 도서를 다룰 수 있는 특수자료 취급인가 기관들을 대상으로 이 책을 판매하겠다며 통일부로부터 반입 승인을 받은 바가 있다며, 하지만 민족사랑방이 국내 출간과 관련해 통일부와 사전에 협의하거나 출간을 목적으로 하는 반입 승인 등을 신청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식회사 남북교역은 북한과의 무역을 하는 중소업체로 민족사랑방 대표인 김승균 씨가 대표로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이 사안이 반입 목적의 활용에 해당될 경우 남북교류협력법을 적용하기 애매할 수 있다는 게 통일부 측 설명입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에 대해선 경찰이나 국가정보원 등 조사기관에서 할 일이라며 일단 경위 조사가 먼저라고 말했습니다. 출판사 측은 이 책의 내용이 일제로부터 해방될 때까지 중국 만주벌판과 백두산 밀양을 드나들며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했던 생생한 기록이라며, 일제 치하에선 김일성 장군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지만 이제 본인의 회고록으로 의문의 여지가 풀렸다고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학계에선 김일성 주석의 항일 빨치산 활동을 지나치게 미화한 일방적 진술을 토대로 만들어진 책이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지난해 출간된 조선족 작가 유순호 씨가 쓴 김일성 1912에서 1945에서는 세기와 더불어에 대해 왜곡, 과장, 오류가 100곳이 넘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고려대 북한학과 임재천 교수입니다.
그 수령의 우상화 차원에서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뭐 역사적으로 검증된 그런 게 아니라 김일성의 일방적인 자기의 그런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고, 검증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해서 회고록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지금 시점에서 더 이렇게 남남 갈등을 부추길 수 있는 이슈가 될 것 같아서 좀 우려가 되네요.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한국 국민들의 높은 의식 수준으로 볼 때 오히려 이 책의 과장된 내용이 북한 정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자극할 소지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의 꽃제비 출신 청년이 다음 달 실시되는 영국 지방선거의 지역 보수당 후보로 선정됐습니다. 앞서 다른 지역에서 출마한 박지현 씨에 이어 탈북민 출신 영국 시민 두 명이 구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겁니다. 김영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국 보수당은 다음 달 실시될 지방선거에 맨체스터 수도권 덴턴 사우스 지역 구의원 후보로 티머시 조시를 최종 선정했다고 최근 발표했습니다. 이 지역 선거 관련 게시판은 9일 현재 노동당, 녹색당 등의 후보와 함께 보수당 후보로 조시의 이름이 올랐습니다. 올해 33살인 조시는 북한 꽃제비 출신으로 지난 2008년 영국에서 난민주의를 받아 정착한 탈북민 출신 영국 시민입니다.
제 이름은 조 디모데라고요. 현재 영국에서 13년가량 영국에서 살고 있고, 현재까지 북한을 탈북한 것은 2004년도에 탈북을 했습니다.
영국에서 탈북민이 지방 구의원 선거에 출마한 건 이번이 두 번째로, 앞서 함경북도 청진 출신 박지현 씨가 맨체스터 수도권의 다른 지역의 보수당 후보로 선정돼 현재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티머시 조 씨는 어린 시절 부모와 헤어진 뒤 수년 동안 거리에서 꽃제비 생활을 하다 중국으로 탈북한 뒤 체포와 강제 북송, 재탈출을 반복한 끝에 영국에 정착했습니다. 이후 영어를 처음 배우고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를 거쳐 대학과 리버풀대 대학원에서 국제관계안보학 석사학위를 받은 뒤 하원의원 보좌관으로 활동했고, 지금은 영국 의회 내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의 행정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조 씨는 8일 BOA에 8년 전 대학생 때 자원봉사자로 영국 의회 내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 공동의장인 피오나 브루스 하원의원의 선거 유세를 도우면서 정치에 대한 꿈을 키웠다고 말했습니다.
너무나 제가 봐왔던 정치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대화를 통해가지고 그 사람의 실정을 들어주고 그거를 대변해가지고 그 지역을 대표하고, 근데 특히 그 유권자들한테 투표해달라고 강압을 하지 않잖아요. 근데 북한이라는 시스템에서 우리가 살아왔던 그 시스템은 강압이 돼 있고, 그 한 유권자를 투표하지 않으면 감옥으로 가야 되고, 그런 시스템에서 살다가 와서 산 눈으로, 산 체험으로 정치를 직접 그 선거 캠페인에 뛰어들어서 하다 보니까 여기서 너무 많은 고무가 되고, 그리고 이게 바로 데모크라틱 시빌라이제이션이라는 다 한 폭의 그림을 제 눈으로 처음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후 정치와 국제관계를 배우고 의회에서 일하면서 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풀뿌리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실감해 구의원 선거 출마를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걸 느낀 게 정치를 배우고 시작하려면 지역부터 알아야겠구나. 그 지역 정치를 일단 알아야 이제 나라 정치를 할 수 있고 나라 정치를 알아야 세계 정치를 할 수 있고 세계 정치를 알게 되면 안보가 이제 눈에 보이게 되고.
조 씨는 자신이 출마한 지역이 야당인 노동당 강세 지역이지만 당선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도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꽃제비로 북한을 탈출해 지금까지 살아온 여정이 기적과 도전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구의원은 물론 국회의원 등 더 풍부한 경력과 경험을 쌓아 궁극적으로 북한의 자유와 민주화에 이바지하는 게 개인적인 사명이란 겁니다.
북한에서는 정치라는 그 단어 자체가 결국 프리빌리지의 선택권을 받는 사람은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환경에 자라왔기 때문에 정치가 뭔지 몰랐지만 영국에 와서 산정치를 이론으로 배우고 또 몸으로 뛰어다니면서 배우고 하면서 보니까 여기서 더 많은 encouragement가 나오게 됐고 inspiration이 됐고 그리고 꿈이 생기게 됐고 희망이 생기게 됐고 결국 이 정치가 이 꿈과 희망이 이제 나중에 북한 사람들을 민주주의의 구성원으로 만드는 게 제가 갈 수 있는 걸어갈 수 있는 어느 한 부분의 미션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 씨는 인신매매와 강제 북송의 아픔을 겪은 박지원 후보와 자신 등 3만여 명의 해외 탈북민은 모두 북한에 대한 사명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탈북민은 대부분 상상하기 어려운 험난한 삶을 살았지만 주위로부터 여러 도움을 받아 어려움을 극복하면 여전히 고통 속에 있는 북한 주민들이 보이기 때문에 북한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소명의식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조 씨는 그러면서 힘들 때마다 거리에서 잠을 자고 중국 상하이에서 다시 체포돼 북송위기에 몰렸을 때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끝에 기적적으로 풀려난 때를 떠올리며 마음을 다진다고 말했습니다.
이 가정들이 보게 되면 되게 임파서블한 그런 시나리오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모든 것이 가끔씩 퍼서블하게 대해서 진행된 걸 보면요. 저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가정들이 어찌 보면 사명이 남지 않았을까. 저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뭐 이 가정들이 이제 북한의 희망을 만들어주는 원초적인 파운더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한반도 통일로 될 거고요.
5천여 명의 구의원을 뽑는 영국의 지방선거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1년여 연기된 끝에 다음 달 6일 실시됩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위험을 고려해 미국인들에게 전 세계 80% 나라에 여행 금지를 권고할 예정입니다. 미국은 성인의 절반 이상이 코로나 백신을 접종했지만 신규 확진자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국가 간 백신 접종 격차가 커지는 가운데 코로나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미국인에게 여행 금지를 권고할 나라의 수를 전 세계의 80%까지 늘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19일 발표한 성명에서 코로나 대유행이 여행자들에게 전례 없는 위험을 계속 제기하고 있고 이런 위험성에 비춰 국무부는 미국민들에게 모든 해외여행을 재고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이번 주에 여행 권고안을 개정할 것이라며 여행 금지인 여행경보 4단계 국가 수가 전 세계의 약 80%에 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국무부는 북한, 러시아, 차드, 케냐, 브라질 등 34개국에 4단계 여행경보를 발령한 상태이며 전 세계 80%까지 늘리면 그 숫자가 약 160개국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레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여행 금지 조치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미국 국내적으로 백신 접종을 확대하고 코로나 사태를 종식하는 것이 전 세계에도 이득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rest of the world also has an interest in seeing to it that the American people are vaccinated and that the virus is brought under control here. I don't have to tell you that this country has suffered tremendously. We have more deaths than any other country.
프라이스 대변인은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미국에서 코로나 사망자 수가 많았고 미국이 코로나로 상당한 고통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러스가 전 세계 어디에서든 통제되지 않는다면 미국은 물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16세 이상 국민 누구나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백신 공급과 접종이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앤디 슬라빗 백악관 코로나19 대응팀 선임 고문은 19일 기자회견에서 미국 성인의 50%인 1억 3천만 명 이상이 최소한 한 번 백신을 접종했다고 말했습니다.
There are now thousands of more people ready to help you get vaccinated. There are now millions more vaccine doses available and waiting. And there are now more
슬라빗 고문은 수천 명의 접종 요원들이 있으며 수백만 회분의 백신 재고가 있고 전국 6만 곳에서 접종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미국은 하루 평균 320만 회 분량의 백신을 접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이 빠르게 늘고 있음에도 코로나 확산세는 꺾이지 않고 계속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로셸 월렌스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국장은 미국이 여전히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말했습니다.
I want to recognize that we remain in a complicated stage. On the one hand, more people in the United States are being vaccinated every single day at an accelerated pace. On the other hand, cases and hospitalizations are increasing.
월렌스키 국장은 한편으로는 매일 미국 내에서 백신 접종 속도가 가속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일부 지역에서 입원 환자 수가 늘고 있고 접종을 받지 않은 젊은 성인들의 확진이 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최다 감염국인 미국에서는 지난 한 달간 신규 확진자 수와 입원자 수가 계속 늘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20일 현재 누적 감염자 수는 3,177만여 명, 누적 사망자는 56만 8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누적 감염자 수 2위는 인도로 1,532만여 명, 3위는 브라질로 1,397만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WHO는 지난주 전 세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520만 명을 넘어 지난해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이래 주간 단위로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테드로스 아드하눔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19일 기자회견에서 지난주 신규 확진자 수가 8주 연속 늘었고 사망자 수도 5주 연속 늘어 300만 명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Last week, new cases of COVID-19 increased for the eighth week in a row with more than 5.2 million cases reported.
테드로스 사무총장은 100만 명 사망에 9개월이 걸렸고 200만 명 사망에 넉 달이 걸렸지만 300만 명 사망에는 석 달밖에 걸리지 않았다며 증가세가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테드로스 사무총장은 전 세계가 필요한 자원, 즉 백신을 공정하게 분배하면 코로나 사태를 몇 달 안에 종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나라는 높은 백신 접종률로 일상을 회복하고 있는 가운데 대다수 개발 도상국들은 백신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접종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이스라엘로 전체 인구의 56%가 2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정부는 대부분의 봉쇄 조치를 풀고 18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했습니다. 영국도 인구의 절반 정도가 1차 접종을 마쳐 정부가 최근 실외 소규모 모임을 허용하는 등 봉쇄를 완화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92개 중저소득 국가들이 참여한 백신 공동구매 코백스 퍼실리티는 최근 백신 공급 목표를 낮췄습니다. 5월 말까지 2억 4천만 회분을 공급한다는 계획에서 1억 4,500만 회분으로 대폭 줄인 것입니다. 이는 세계에서 백신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인도에서 확진자가 폭증해 인도 정부가 백신 수출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에드윈 살바도르 WHO 평양사무소 소장은 최근 VOA에 북한에도 백신 공급이 지연돼 5월 이전에는 백신이 공급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WHO는 최신 보고서에서 4월 8일까지 북한 주민 2만 3,826명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받았으며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고 집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개발도상국 국민들을 접종하지 않으면 코로나가 변종될 가능성이 높고 다시 선진국으로 옮겨갈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지구촌 오늘 인물 아메리카가 방송되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976년 4월 22일 미국에서 애플 컴퓨터사가 탄생합니다. 애플은 스티브 잡스, 스티브 워즈니악, 로널드 웨인에 의해 창립됐습니다. 스티브 잡스와 스티브 워즈니악은 고교 시절부터 친구 사이였고 모두 전자계통에 심취해 대학을 중퇴하고 집에서 컴퓨터를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판과 모니터를 갖춘 세계 최초의 개인용 컴퓨터 애플 1을 만들어냅니다. 이때 애플 1의 판매 가격이 $660였습니다. 오늘날 가격으로 환산하면 $2,700 정도 됩니다. 애플 1의 성공에 이어서 1년 만에 애플 2를 개발합니다. 애플 2는 당시로선 획기적이고 편리한 기능으로 가정과 회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컴퓨터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창업 5년간 해마다 평균 700%씩 성장하는 놀라운 기록을 보이면서 애플사는 성공 가도를 달리게 됩니다. 애플사의 로고는 한입 베어문 사과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애플사가 창업됐을 당시의 로고는 오늘날과는 많이 다릅니다. 당시 로고에는 사과나무 밑에서 책을 보고 있는 아이작 뉴턴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을 단순한 사과 디자인으로 만든 롭 잔오프에 따르면 사과만 그려놓으니까 어떤 과일인지 잘 구분이 안 가서 한입 베어문 모양을 그린 게 오늘날 애플사 로고의 효시가 됐다고 합니다. 1970년 4월 22일 미국 전역의 환경운동가들을 비롯해 수많은 정치인들과 시민들이 제1회 지구의 날을 기념합니다. A good part of the effort to make this Earth Day a success was concentrated, of course, on the major population. 이 행사의 목적은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 지구 천연 자원의 파괴에 대해 의회와 미국 대중에 이를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지구의 날을 제정한 게일로드 넬슨 상원 의원은 아주 대대적인 환경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정치인들이 환경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의 노력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제1회 지구의 날은 의원들의 관심을 끌었고 그 결과 환경 보전이 국가적인 우려 사항이 됐습니다. 같은 해 미국에서 환경보호청이 창설됐고 의회는 청정공기법을 개정해 대기오염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고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한도를 정했습니다. 환경을 더욱 보호하고 깨끗이 하기 위해 해마다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고 있습니다. 지구의 날은 여전히 해마다 기념되고 있으며 전 세계적인 행사로 성장했습니다. 지구의 날은 미국 국민들을 비롯한 전 세계 주민들이 자신들이 지구의 관리인이며 환경 보호를 위해 기여할 수 있고 기여해야 한다는 점을 깨닫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에 청취 가능한 B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B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또 인터넷으로도 청취 가능한 BOA 방송 웹사이트 주소는 www.b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BOA 방송 많은 애청 바랍니다.